열려라 과학세상.
네,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지난 한 주간 중요 과학 관련 기사를 정리하는 뉴스 속 과학으로 시작합니다. 조원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급속한 기술 진보를 통제하지 못하면 인류가 멸망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미래인간연구소에 모인 과학자들은 급속하게 진보하는 기술 수준에 비해서 인류가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됐다고 진단하고 기술 자체가 인류의 멸망을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재다능한 스마트폰이 위성으로 진화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스마트폰으로 만든 초소형 위성 3개를 최근에 발사했고 이 위성들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사이버 간첩 행위를 주도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통신회사 버라이즌은 최근 보고서를 내고 온라인에서 지적 재산이나 비밀 사업 정보를 빼내는 사이버 간첩 행위의 96%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가면 못 돌아오는 화성 여행에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한 네덜란드 회사가 내놓은 화성 이주민 모집 공고에 만 명 이상의 지원자가 쇄도했습니다. 손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통화 연결 중일 때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빠르게 이동 중이거나 밀폐된 장소에서 통화하면 전자파가 5배에서 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속 과학 조원우였습니다.
집중탐구 사이언스 투데이.
눈길을 끄는 과학 소식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집중탐구 사이언스 투데이 시간입니다. 지난달 25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세계 말라리아의 날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말라리아 퇴치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서 크게 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는 먼저 말라리아와 관련된 얘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기가 퍼뜨리는 말라리아는 한때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국제사회가 모기를 퇴치하는 작업을 꾸준하게 벌여서 이제 말라리아 환자가 나오는 나라는 100개가 안 됩니다. 그래도 말라리아는 여전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현재 말라리아는 주로 열대 지방에서 발생하는데요. 말라리아로 매해 6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아이들입니다. 매 1분마다 5살이 안 된 아이 한 명이 말라리아로 숨집니다. 말라리아는 모든 대륙에서 발생하는데요.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 심각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앤소니 파우치 박사는 기생충이 옮기는 질병 가운데 말라리아가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설명합니다.
We've made substantial progress in a global community way.
국제사회는 말라리아 퇴치 작업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습니다. 2015년까지 많은 나라에서 말라리아 발병률이 아마 50%에서 최고 75%까지 떨어질 겁니다. 이건 분명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한 해 66만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한다는 점입니다.
말라리아를 예방하거나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이 쓰였습니다. 살충제로 처리한 침대 모기장이 사람을 모기로부터 보호해줬고요. 또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의 병세가 치명적으로 바뀌기 전에 환자를 약으로 치료했습니다. 사실 이런 방안들이 다 결실을 거둔 건 맞는데요. 하지만 앤소니 파우치 박사는 말라리아 퇴치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My concern about even saying there's good progress.
우린 말라리아만 성공적으로 통제한 건 아닙니다. 사실 국제사회는 다른 질병 퇴치에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됐다고 하면서 이 말라리아에 대한 경계심을 푸는 겁니다. 이제 말라리아는 잡았으니까 다른 질병에 눈길을 돌리자고 하면 큰 실수가 될 겁니다.
파우치 박사는 이외에도 말라리아와 관련해서 몇 가지 걱정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바로 말라리아 예방 백신이 없다는 점, 살충제를 뿌려도 말라리아를 퍼뜨리는 모기가 잘 죽지 않는 점, 그리고 모기가 사람 몸에 심은 말라리아 원충이 치료약의 내성을 점점 가진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모두 말라리아에 대한 경계심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하는 동안에도 어딘가에서 아이 3명이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구 기후가 변하는 걸 가장 실감하는 사람은 역시 농부들입니다.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농작물 소출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농부들은 새로운 작물뿐만 아니라 옛날에 재배했던 작물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식량 생산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기온이 몰고 온 홍수와 가뭄으로 많은 지역이 시달리고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새로 나타난 곤충과 식물 관련 질병으로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부들이 빠르게 변하는 자연 환경에 적응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부들은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서 재배에 성공한 작물이나 심지어 그들이 옛날에 길렀지만 지금은 재배하지 않던 작물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작물 다양성 트러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작물 다양성 트러스트가 농사에 쓰이는 유전물질을 수집, 저장, 유지하는 일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조직의 부책임자 폴라 브라멜시는 세계에서 세계 작물 다양성 트러스트만이 이런 작업을 수행한다고 강조합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져서 이젠 농부들이 자신들이 늘 기르던 다양한 작물의 종자를 보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만일 우리가 작물 종자를 수집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미래에 그 작물을 재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런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어요.
트러스트에 보관된 유전물질은 전 세계를 위한 것으로 누구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트러스트에서 얻은 물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또 유전물질을 가지고 뭔가 유용한 걸 개발하면 유전물질을 만든 농부들에게 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업 분야에서는 작물을 이것저것 재배하지 말고 가장 생산성이 높은 작물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브라멜시는 하지만 이런 경향이 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에 제가 인도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몇몇 농부들이 저한테 와선 자기들이 전에 길렀던 수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더군요. 사실 이 농부들은 돈이 되는 쌀을 재배하려고 수수 기르는 걸 오래전에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벼농사를 해선 예전처럼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농부들은 옛날처럼 수수 같은 작물을 다시 생산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작물 다양성 트러스트는 종자와 각종 작물 관련 물질이 안전한 장소에 보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집중탐구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원리를 알아볼까요? 먼저 관련 소식부터 들어보시죠.
무게 100g에 폭 13cm, 가격은 단돈 10원. 라면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건 1963년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라면. 오늘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에는 김정우 기자와 함께 라면에 숨어있는 몇 가지 과학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라면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점 가운데 하나가 라면 면발이 왜 꼬불꼬불한가 하는 점인데요.
네, 보통 사람들이 라면 맛을 평할 때 면발이 얼마나 꼬들꼬들한가를 따지는데요. 이 면발이 꼬불꼬불해야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익어서 면발이 쫄깃해진다고 하고요. 또 생산 과정에서도 면발이 꼬불꼬불하면 잘 부서지지 않고 라면 봉지 안에 면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라면의 유통기간을 종종 문제 삼습니다. 오래 둬도 변하지 않는 라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혹시 그 라면 안에 방부제가 엄청나게 들어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방부제 때문에 라면이 오래가는 건가요?
네, 라면의 유통기한이 대략 6개월 정도 되는데요. 비밀은 바로 면과 스프 안에 있는 수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라면 면발은 튀긴 건데요. 튀기는 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면발 안에 수분 함량이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푼의 수분 함량도 3% 이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분 함량이 적으면 미생물이 살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라면이 변하지 않고 오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면 라면을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라면 스프 안에 들어있는 소금, 즉 나트륨 때문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요즘 나오는 라면 한 봉지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은 대략 2000mg 안팎입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이니까요.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 나트륨 하루 권장치를 다 채우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라면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건 당연한 일이겠죠.
또 그 라면 국물에 더운 밥 대신에 찬밥을 말아서 먹는데요. 그 찬밥을 넣어야 더 맛이 좋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네, 따뜻한 밥은 이미 수분을 충분하게 품고 있기 때문에 라면 국물을 잘 빨아들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수분이 적은 찬밥에는 라면 국물이 빨리 스며들기 때문에 더 맛이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 또 라면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라면 맛있게 끓이는 비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라면은 강한 불에 빨리 끓이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끓이는 동안 라면 면발을 들어서 공기와 접촉시키면 면발이 더 쫄깃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열렬한 과학세상이었습니다.